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에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 항구에 25일 수십 기의 미사일과 드론 공습에 가했다고 우크라이나 군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남부사령부는 이날 텔레그램으로 통해 이번 공습으로 오데사 항구가 큰 피해를 입었고 수년간 운영하지 않았던 항구 소재 한 호텔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가 밤사이 발사한 이란제 드론 19기와 순항미사일 11기, 극초음속 미사일 2기를 방공체계가 파괴했다며 이들 대부분은 오데사를 겨냥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흑해 북서부와 크림반도 상공에서 우크라이나가 발사한 드론 4기를 요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러시아 쿠르스크와 벨고로드 지역에서도 밤사이 4기의 드론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 국방부는 도네츠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의 밀-8 헬리콥터 한 대를 격추하고 8기의 고속 기동 포병 로켓 체제 하이마스 로켓과 3기의 함 대레이더 미사일도 요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주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 무력 충돌이 발생했던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에서 수천 명의 난민이 들어오고 있다고 아르메니아 정부가 25일 밝혔습니다. 아르메니아 정부는 이날 새벽 5시 현재 2,900여 명이 아르메니아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나고르노 카라바흐 자치세력 당국은 앞으로도 수천 명의 난민이 아르메니아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니콜 파시난 아르메니아 총리는 24일 연설에서 정부는 나고르노 카라바흐에서 온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으로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시냔 총리는 또 해당 지역 내 아르메니아인들은 여전히 인종 청소 위험에 직면해 있다면서 아제르바이잔 정부와 현지 주재 러시아 평화유지단에 나고르노 카라바흐 내 아르메니아인들의 안전한 생활 여건 보장 등을 촉구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 워싱턴에서 2차 미 태평양 도서국 포럼 PAIF 정상회의를 주최합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틀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태평양 도서국들과의 관계 강화와 기후변화, 경제성장, 지속가능한 발전 등 세계적 도전 과제들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남태평양 국가인 쿡 제도와 니우에와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할 예정이라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해당 지역 내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이들 나라들과 관계 개선을 중시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9월 바이든 대통령이 솔로몬 제도와 파푸아뉴기니, 통가, 팔라우, 피지 등 태평양 도서국 정상들을 워싱턴 DC로 초청해 첫 정상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열리는 것입니다. 필리핀 정부는 중국이 최근 남중국해 분쟁 지역 스카보로 암초 인근에 차단 장치를 설치한 데 대해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에두아르도 안요 필리핀 국가안보 보좌관은 25일 성명을 통해 중국 해안경비대의 부유식 장벽 설치를 비난한다며 이 같은 행위는 필리핀 어민들의 전통적 어업권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필리핀 정부는 이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필리핀 외교부도 같은 조치를 예고하면서 중국 정부의 행위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리핀은 지난 2013년 중국과의 남중국해 내 영유권 분쟁에 대해 상설중재재판소 PCA에 제소했으며 PCA는 2016년 중국의 해당 지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었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돔브로스키 부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질문에 중국 정부는 모든 나라 기업들에게 계속 운영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최근 쿠데타가 일어난 서아프리카 국가 니제르 주재 자국 대사와 대사관 직원들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24일 프랑스 언론과 인터뷰에서 니제르 주재 대사를 불러들이기로 결정했다며 대사가 다른 외교군들과 함께 프랑스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쿠데타에도 불구하고 니제르의 현 정치 상황에 간섭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특히 쿠데타 지도자들과 협력해 연말까지 프랑스 군대가 점진적으로 철수를 마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대사가 니제르에 계속 머무를 것이라고 발표했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숙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의 39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로 99세 백수를 기념하는 생일을 맞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1977년부터 81년 초까지 미국을 이끌었죠. 퇴임 후에는 조지아주 고향 집으로 돌아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연장을 들고 직접 집을 짓는 현장에 나갔고요.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조지아의 야구팀을 응원하는 열혈 시민으로 1994년에는 평양에서 김일성 주석도 만난 외교사절 역할을 하면서 퇴임 후에 더 사랑받은 대통령으로 자리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오랫동안 암치료를 받아왔던 카터 전 대통령, 더 이상의 연명치료 대신 조용한 작별을 준비하겠다면서 자택에서 호스피스 돌봄을 받기로 했는데요. 차분하게 이별을 준비하던 가족들은 그가 병중이지만 99번째 백수를 기념하는 생일을 맞아서 특별한 축하 행사를 열기로 하고 카터 전 대통령을 기억하는 사진과 영상을 보내달라는 광고를 냈었습니다. 그랬는데 미국의 배우, 가수 등 유명인뿐 아니라 멀리 아프리카와 세계 곳곳에서 수천 개의 답신이 도착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주 빌 게이츠와 그의 전부인이 설립한 게이츠 재단도 세계인의 건강과 개발을 위해 지칠 줄 몰랐던 카터 전 대통령 부부에게 평생 공로상을 전달하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장량이 제가 진행하고요. 이 시간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 헬로 서울입니다.
여기 명태 젓가락고요. 뭐지? 우리 사과도 사고 또 엿도 사고 또 자기도 뭐 샀지?
했지. 새우, 사과.
아니 저도 식구들 먹을 것만. 전 조금 하고 고기 준비하고 뭐 시댁에 친정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다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시에서 한국 전역의 특산물을 모은 직거래 장터를 열었다는데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헬로 서울에서 자세한 소식 만나보시죠. 이곳 워싱턴 DC 9월 25일 월요일 오후 3시가 조금 지났는데요. 날씨는 흐린 가운데 21도 예상, 21도 기온입니다. 북한 날씨 어떤지 한국 기상청에 제공하는 날씨 정보 보겠습니다. 9월 26일 화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평안남도와 함경남도 또 황해도에 비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최저기온 5도에서 19도 분포, 최고기온 19도에서 27도 분포 예상합니다.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 먼저 평양 아침 최저 18도, 낮 최고 24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 18도에서 23도, 신의주는 17도에서 26도, 중강 11도에서 25도, 함흥 15도에서 25도, 원산 17도에서 22도, 청진 14도에서 23도, 끝으로 해산 아침 최저 9도에서 낮 최고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 날씨 보겠습니다. 먼저 동해는 하루 종일 구름 많겠고 한때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결은 앞바다 먼바다 하루 종일 0.5에서 1m로 이겠습니다. 서해 역시 하루 종일 흐린 가운데 오전에 곳에 따라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결 앞바다 먼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이겠습니다. 먼바다에서 오전에는 2m까지 오르겠습니다. 9월 26일 화요일에 북한 날씨 알아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정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나요?
네, 아제르바이젠이 아르메니아와 영토 분쟁을 벌이던 이 나고르노 카라바흐를 사실상 점령하면서 아르메니아 주민들 대탈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최근에 쿠데타로 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니제리에서 군 병력을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설치한 장애물을 제거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유럽의 대표적인 분쟁 지역 가운데 하나죠.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에서 주민들이 계속 탈출하고 있다고요?
네, 아제르바이젠이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을 사실상 장악하면서 현지 아르메니아계 주민들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정부는 25일 오전 5시 기준으로 나고르노 카라바흐에서 약 2,900명이 국경을 넘어 입국했다고 밝혔는데요. 한 주민은 로이터 통신에 살던 집과 살림은 그냥 두고 급하게 나왔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국경으로 몰려올 거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살던 터전을 급히 떠나는 이유가 뭔가요?
네,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도자들은 로이터와 AP 등 매체에 현지 주민들이 이 아제르바이젠의 탄압이나 인종 청소를 두려워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에 약 12만 명의 아르메니아인이 살고 있는데요. 네. 현지 지도자들은 이들 가운데 99%가 떠나길 원하고 있고 또 아제르바이젠 일부로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뭐 아제르바이젠하고 아르메니아 간 갈등이 사실 어제 오는 일은 아닌데요.
맞습니다. 이 두 나라가 동유럽과 서아시아 사이에 이른바 유라시아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요.
네.
아주 복잡하고 또 뿌리 깊은 갈등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선 두 나라가 인종이 다르고 종교가 다릅니다.
네.
아르메니아가 전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던 나라입니다.
네.
반대로 아제르바이젠은 이슬람 뿌리가 깊어서 오랫동안 두 나라가 반목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나고르노 카라바흐 이 지역은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네, 이 지역이 카카스 산맥 남쪽 고원지대에 있는 곳입니다.
네.
이 일대에 기원전부터 아르메니아인들이 주로 살았는데요. 7세기에 페르시아 왕국이 여기를 점령하고 이슬람 교도들이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1922년에 소련이 출범하고 이 신생 독립국이었던 아제르바이젠과 아르메니아도 소련에 들어가면서 상황이 좀 바뀌게 됩니다.
네, 어떻게 바뀌게 된 건가요?
네, 당시에 소련 스탈린 정권은 이 동서양을 잇는 관문인 이 신생 이슬람 국가인 터키와 새로운 관계를 맺기 원했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은 이슬람권인 아제르바이젠 영토로 인정을 하고 대신에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한테는 자치권을 줬습니다. 이후에 이 소련의 강력한 통제로 이 지역 내 갈등이 한동안 잠잠했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1991년에 소련이 무너지면서 이 지역이 이른바 유럽의 화약 고가 됐습니다.
네, 이 양국의 뭐 전면전까지 벌인 적이 있었다면서요?
네, 소련이 무너진 뒤에 이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 주민들이 이 아르차흐 공화국이라는 국가를 세우고 향후 아르메니아와 통합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 결과 이들 독립을 지지하는 아르메니아와 이걸 막으려는 아제르바이젠 사이에 1992년에 전면전이 났습니다. 약 2년에 걸친 전쟁에서 약 3만 명이 목숨을 잃고 이 난민 수십만 명이 발생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 두 나라가 지난 2020년에도 또 전쟁을 치른 바 있습니다.
네, 뭐 그 이후로도 간간이 이 지역에서 양국의 무력 충돌이 벌어져서 군사적인 긴장이 높아졌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아제르바이젠이 이 아르메니아와 나고르노 카라바흐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인 이 라친 회랑을 봉쇄해서 식량과 연료 공급이 끊기는 위기가 고조됐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지난 19일엔 지뢰 폭발로 자국 민간인이 숨지자 이를 테러로 규정하고 대규모 군사작전에 나섰는데요. 여기에 러시아가 나서서 협상을 중재했는데 양측이 하루 만에 휴전협정을 체결하면서 아제르바이잔이 군사작전을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이 휴전협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아르메니아가 일단 해당 지역에서 자치군의 무장을 해제하고 또 모든 군사장비를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이 아제르바이잔 쪽으로는 사실상 이 아르메니아 쪽 항복을 받아낸 셈인데요.
네.
이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지역 통합 차원에서 이 현재 아르메니아계 주민들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민들은 이런 약속을 믿지 않고 지금 탈출 러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난민들이 몰려들고 있는 이 아르메니아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네, 니콜 파시냐는 아르메니아 총리가 지난 22일 대국민 연설을 했는데요. 나고르노 카라바흐 주민들의 인종청소를 막을 보호장치가 없다면 그들이 고국에 돌아오는 것이 삶과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아르메니아 정부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아르메니아가 인구가 약 300만 명의 이 국토 면적도 이 3만 제곱킬로미터가 채 안 되는 작은 나라입니다.
네.
그런데 이 나고르노 카라바흐에서 사람들이 대규모로 쏟아져 들어올 경우엔 이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보호할지 또 구체적인 대책을 아직 마련하지 못한 그런 상태인데요.
네.
이런 가운데 또 아르메니아 안에서는 자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면서 이 총리 사퇴를 요구하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프랑스가 니제르에서 병력 철수 결정을 내렸네요.
네, 프랑스가 아프리카 니제르와의 군사협력을 중단하고 현지에 주둔 중인 군 병력과 외교관을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4일 니제르와의 군사협력을 종료한다면서 프랑스 군 철수를 연말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니제르에 주둔 중인 프랑스 군 수가 약 1,500명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외교관들도 철수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마크롱 대통령이 이날 이 몇몇 프랑스 언론과의 회견에서 이 외교관 철수 방침을 전하고 앞으로 몇 시간 안에 이 대사와 외교관들이 프랑스로 돌아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모하메드 바줌 니제르 대통령한테 이런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철수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철수 이유는 밝혔습니까?
네, 니제르 당국이 더 이상 이 테러와의 전쟁, 싸움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 니제르에 가 있는 프랑스 외교관들이 그동안 이 대사관에 몸을 피한 채 군 배급 등으로 버텨왔다고 전했습니다.
네, 지금 니제르에는 쿠데타 군부가 들어서 있죠?
네, 지난 7월에 쿠데타가 나와서 군부가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이어서 프랑스와 맺었던 이 군사협정을 파기하고 이 니제르에 있는 이 프랑스 군병력 철수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니제르 안에 있는 프랑스 기지 주변에서는 또 프랑스 군 철수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프랑스는 이 쿠데타 군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네, 마크롱 대통령은 회견에서 바줌 대통령이 군부 쪽 인질로 잡혀 있다면서 바줌 대통령만이 정통성과 합법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줌 대통령이 쿠데타 표적이 된 건 그가 용기 있게 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럼 니제르 군부는 프랑스 정부 발표에 어떤 반응인가요?
네, 니제르 주권을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즉각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니제르 군사정부가 24일 성명을 내고 이 제국주의와 신식민주의 세력은 더 이상 우리 영토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면서 상호존중과 주권을 바탕으로는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니제르가 말이죠. 과거에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던 나라죠?
그렇습니다. 니제르뿐만 아니라 이 말리나 부르키나파소 등 이 서아프리카에 있는 여러 나라가 프랑스 식민 지배를 받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들 나라에서 최근에 이 쿠데타가 연이어서 발생해서 이 프랑스에 대한 반감이 현지에서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프랑스가 서아프리카 일대에서 벌이고 있는 이 대테러 작전도 타격을 받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프랑스가 사실 이 아프리카에서 이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확산하는 걸 막기 위해서 니제르와 차드, 말리, 모리타니, 부르키나파소 등 이 과거에 식민지였던 나라에 병력을 배치해 왔었는데요.
네.
하지만 말리와 부르키나파소에 이어서 니제르까지 이 사하라 사막 이남에 있는 사헬 일대에서 이 자국 병력을 철수하게 되면서 이 향후에 이 프랑스의 아프리카 정책과 대테러 작전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아, 필리핀과 중국의 갈등, 남중국해에서 또 빚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필리핀 해양경비대는 이 대통령 명령에 따라 중국이 남중국해에 설치한 장애물을 이 특별작전을 통해 제거했다라고 25일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장애물을 설치한 곳은 필리핀 본토에서 약 200km 정도 떨어진 스카보로 암초 근해입니다.
네, 이 필리핀 측이 이 장애물을 제거할 거라고 이미 공언했었죠.
네, 에두아르도 아노 필리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날 일찍 성명을 냈는데요. 그는 성명에서 장애물을 제거하고 해당 해역에서 필리핀 어부들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네, 자, 중국이 바다에 설치한 장애물이 어떤 건가요?
네, 줄과 그물로 된 300m 길이 장애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암초에 있는 석호 입구에 설치를 했는데 부표에 달아서 이 바다에 떠 있게 했습니다.
이런 장애물을 설치한 이유는 뭔가요?
네, 필리핀 선박들이 암초 근해로 들어가는 걸 막으려는 겁니다.
네.
필리핀 해양경비대에 따르면 이 필리핀 어석 50척 이상이 암초 근해로 몰려들자 지난주에 이 중국 해양경비대 함정들이 이 줄과 그물로 된 장애물을 놓았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필리핀 정부 쪽에서는 이런 장애물 설치를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 필리핀 해양경비대가 성명에서 스카보로 암초는 필리핀 영해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면서 이는 항해를 방해하고 분명한 국제법 위반이며 어업과 필리핀 어부들 생계활동에 지장을 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해양경비대는 또 이 장애물 제거가 국제법과 암초에 대한 필리핀 주권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중국 쪽 입장 들어보죠. 장애물 제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 암초와 인접 해역이 중국 고유 영해라면서 이곳은 중국이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가진 곳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해양경비대가 법에 따라 필리핀 어선들을 저지하고 쫓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조처를 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 중국이 스카보로 암초에 경비대를 두고 이곳을 실효 지배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남중국해를 두고 두 나라 사이에 최근에 더 긴장 수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지난해 이 필리핀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취임한 뒤부터 부쩍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 전임인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시절에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중국과 관계 개선에 나서면서 이 남중국해에서 양국 어부들이 함께 어로 작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신임 마르코스 대통령이 취임해서 이 남중국해에 대한 필리핀 쪽 주권을 다시 강조하면서 상황이 다시 반전됐습니다.
네, 최근에도 두 나라 해양경비대끼리 충돌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필리핀 해양경비대 함정이 민간 선박들과 함께 이 남중국해에 있는 이 세컨드 토마스 암초에 주둔한 이 해병대원들한테 보급품을 전달하려고 시도했는데요.
네.
이 당시에 중국 해양경비대 함정이 물대포를 쏘는 등 방법으로 접근을 방해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후에 필리핀 해양경비대는 다시 항해에 나서 결국 이 보급품들을 암초에 있는 병력에 전달했습니다.
네, 뭐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을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남중국해에서 거의 90%를 자기 영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네.
하지만 중국이 주장하는 해역이 필리핀이나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나라들의 이의지, 배타적 경제 수역과 겹치면서 국제 분쟁이 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일본이 25일 남중국해 문제를 언급했네요.
네, 일본 정부 대변인이죠. 이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남중국해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떤 행동도 강력하게 반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김지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 들어와 있나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파업 중인 자동차 노조에 대한 지지를 위해서 26일 미시간주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디트로이트를 방문해서 자동차 노조를 만나기로 한 날보다 하루 앞서서 방문하는 겁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철도 안전과 승객 소속 능력 확대를 위해서 14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약 5개월 동안 파업을 이어왔던 할리우드 작가 노동자 조합이 제작사 측과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에 자동차 노조를 찾을 예정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2일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파업 중인 전미 자동차 노조 UAW를 지지하기 위해 화요일 미시간주로 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들이 창출한 가치에 공정한 몫을 얻기 위해 싸우는 UAW 남성 여성과 연대하겠다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설명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는 자동차 노조 조합원이 좋은 보수를 받으면서 자동차 업체가 번창하도록 하는 상생 협약을 맺을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이 미시간주에 가서 파업 중인 노조를 지지하기로 한 계기가 있겠죠?
예, 자동차 노조의 숀 페인 노조위원장이 바이든 대통령을 초청했기 때문입니다. 페인 위원장은 지난 22일 페이스북 생방송을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파업 현장에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노조원들에게 이날 미시간주에 모여서 시위에 동참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현장 방문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네, 이 페인 노조위원장이 이 바이든 대통령을 초청한 게 자동차 노조의 파업 확대를 발표하면서 이루어진 거라고요?
맞습니다. 자동차 노조는 지난 14일 제너럴 모터스, GM과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의 3대 자동차 업체에 대한 사상 첫 동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노조와 사측이 각각 40% 임금 이상과 20% 임금 이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에 진전이 없자 노조는 22일 파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노조가 파업을 어떻게 확대했습니까?
네, 그동안은 수익률 높은 모델을 생산하는 미주리주 GM 공장과 미시간주 포드 공장, 오하이오주 스텔란티스 공장에서 부분적으로 파업을 진행해 왔었는데요. 22일 정오부터는 GM과 스텔란티스의 38개 부품 공급센터까지 확대한 겁니다. 기존 파업 참가자 12,700명에서 약 5,600명이 추가로 파업에 들어간 겁니다.
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자동차 노조 파업 시위에 방문한다고 발표한 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텍사스 대학에서 역사학을 가르치는 제레미 수리 교수는 대통령이 파업 시위대를 찾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수리 교수는 친노조를 표방했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도 직접 노조 시위 현장을 찾은 일은 없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노조와 사측의 혼란을 보고만 있거나 사측에 서지 않고 노조 측에 선다는 것을 보여주는 큰 변화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특히 이 자동차 노조에 공을 들이는 이유가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노동자 계층의 지지는 전체 지지율에서 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주요 노조는 이미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반면에 전미 자동차 노조는 아직 공식적인 지지 의사를 발표하지 않았는데요. 페인 위원장은 앞서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말보다 행동을 원한다면서 파업과 관련해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문은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마냥 노동자 편만을 둘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그 시각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정책에서 자동차 업체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기후 위기 관련 정책인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배기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지원금 정책 등을 통해 각 자동차 업체에 전기 자동차 생산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정책을 이행하는 당사자가 자동차 제조업체인 겁니다. 정부 대표 정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 자동차 업체에 적극적인 호응을 얻기 위해서라도 일방적으로 업체 측을 몰아붙이기 어려운 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이라는 설명입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시위 현장 방문과 관련해서 한 가지 주목되는 게 있는데 바로 그 시점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시위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힌 날짜는 26일인데요. 이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27일 디트로이트를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은 공화당 대선 경선 2차 토론회가 열리는 날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토론회에 불참하는 대신 디트로이트로 가서 자동차 노조와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노조 관련 일정을 먼저 발표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하루 앞서서 노조를 찾겠다는 건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반응 들어보죠.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의 노조 시위 방문은 싸구려 설정용 사진 행사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화요일에 미시간에 가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요일에 방문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 대선과 관련해서 두 사람에 대한 최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네,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ABC 뉴스가 합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발표됐습니다. 미 전역의 유권자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여론조사는 2024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상 대결에 대해서 질문했는데요. 그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택하겠다는 응답률이 51%로 바이든 대통령을 선택하겠다는 응답률 42%를 9%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지난 2월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포인트 올라간 반면에 바이든 대통령은 2%포인트 내려간 결과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최근 불거진 아들의 사법 리스크에 이어서 또 자동차 파업, 여러 가지 재선의 도전에 성공하기 위해서 풀어야 할 과제가 계속 생기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정부 셧다운 가능성이죠.
네, 맞습니다. 2023 회계연도가 끝나기까지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 업무의 일시적 중단 사태인 셧다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의회가 적어도 한 달간 유효한 임시지출안이라도 통과를 시켜야 하는데요. 현재 공화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정부의 지출 삭감을 주장하면서 통과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23일 열린 의회 행사에 참석해서 소수의 극단적 공화당원들이 합의에 부응하길 바라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인들이 일을 하라고 뽑은 공화당 의원들이 이제는 그들의 임무를 수행해야 할 때라면서 이 일을 마치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철도 안전을 위한 예산 투입을 발표했네요.
네, 교통부는 25일 발표해서 미국 철도의 안전과 승객 소속 능력 등을 향상하는 프로젝트에 14억 달러 이상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 이번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부티지지 장관의 성명에서 이 작업은 미국 철도를 더 안전하고 더 신뢰할 수 있으며 더 탄력적으로 만든다면서 이를 통해 철도가 위치한 수십 개 지역에 가시적인 혜택을 안겨주고 미국 전체의 공급망을 강화하도록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얼마 전에 철도 운행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는 사고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지난 2월 오하이오주에서 화물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사고로 유독성 화합물질이 대량 유출됐고 또 유독물질이 하천 등에 방출됐다면서 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노스다코타주에서 유독성 물질을 실은 화물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하는 등 상반기에만 철도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 문제가 시급한 화두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번 프로젝트에 14억 달러 이상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이 예산은 어디서 가져오는 건가요?
지난 2021년 의회 통과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프라법을 통한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다. 인프라법은 2021년 서명 기준으로 앞으로 8년 동안 1조 달러가 넘는 예산을 들여서 도로와 교량, 항만, 광대역 통신망 등 주요 사회기반 시설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번 철도 지원도 이 법에 따른 예산에서 집행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철도 안전지원금은 어떤 작업에 쓰이게 되나요?
35개 주 그리고 워싱턴 DC에서 진행되는 총 70개 개선 작업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철도 개량 외에도 교량 수리와 철도 간 연결성 개선이 주된 작업입니다. 이와 함께 극단적인 기후에 취약한 철로를 보강하는 작업도 진행됩니다.
네. 자, 그럼 구체적으로요. 어떤 작업에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는지 몇 가지 좀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해 주시죠.
예, 멕시코만을 따라서 엘라베마주와 루이지애나주, 미시시피주 등 일부 지역의 승객 서비스를 복구하는 데 1억 9,840만 달러가 투입됩니다. 지난 2005년 발생한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이 지역을 강타한 이후에 처음으로 개선 작업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또 워싱턴주와 켄터키주, 테네시주 철도에 각각 약 7,300만 달러, 3,000만 달러, 2,400만 달러의 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각 지역에서 13만 킬로그램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철로로 보강하는 작업과 교량 개선 등의 작업에 예산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또 다른 노동자 조합 파업 내용인데요. 헐리우드 작가 노조가 제작사 측하고 잠정적으로 합의를 이뤘다고요?
네, 영화와 텔레비전 작가들을 대표하는 미국 작가조합 WGA가 24일 영화 TV 제작자 연맹인 AMPTP와 협상에서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헐리우드 작가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지 146일, 약 5개월 만입니다.
네. 자, 먼저 이 할리우드 작가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배경부터 짧게 좀 알려주시죠.
네, 작가 노조는 할리우드 대형 제작사들과 진행해온 임금 인상 협상이 결렬되면서 지난 5월 1일부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작가조합 WGA는 회원 11,500명을 두고 있는 작가의 노조인데요. 이 노조는 영화와 텔레비전 시장이 인터넷망을 통해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의 동영상 서비스죠. OTT로 재편되면서 시즌당 회차가 크게 줄어서 수익도 줄었고 또 작품 재판매에 따르는 분배금 역시 감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임금 인상과 함께 안정적인 고용 보장을 해달라면서 영화 TV 제작자 연맹과 협상해 왔습니다. 2007년 작가 노동자 파업 이후 처음이자 1988년 이후 가장 오래 전개된 이번 파업으로 할리우드에서 영화와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 작업은 대부분 중단됐습니다.
네. 자, 5개월간의 파업이 이번 잠정 합의를 이루면서 쉼표를 찍은 것 같은데요. 아, 그동안 노조하고 제작사 측 협상 시도가 있었는데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죠?
예, 영화 및 TV 제작자 연맹 AMPTP는 지난 8월에 협상 재개를 제안하기 위해서 처음 연락을 취했는데요. 당시 양측 간 회의는 굉장히 짧고 생산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이후 한 달 동안 협상이 없었는데 지난 5일간의 재협상 끝에 잠정 합의에 도달한 겁니다.
네, 자 잠정 합의를 발표한 양측, 미국 작가조합 그리고 영화 TV 제작자 연맹 두 입장 한번 들어보죠.
예, 이 작가 노조 협상단은 작가들의 이익과 보호 조치를 담은 이례적인 합의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노조가 피켓 시위를 통해서 146일 동안 놀라운 힘과 탄력성 그리고 연대를 보인 뒤에 제작사와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는데요. 노조 회원들이 소셜미디어에 공유한 좀 더 장문의 노조 측 글을 보면요. 노조는 아직 파업이 끝나지 않았음을 강조하면서 추가 소식을 들을 때까지 아무도 직장에 복귀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피켓 시위는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넷플릭스와 월트 디즈니 등 주요 제작사를 대표하는 AMPTP도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는 짧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잠정 합의 아닌데 세부 내용 공개됐습니까?
아직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잠정 합의안은 3년 계약 조건인데요. 미국 작가조합의 협상단은 최종 계약을 받은 후에 세부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예, 작가 노조 집행부와 노조원들의 최종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는 이번 주쯤 이뤄질 것이라고 이 주요 미 언론은 전망했는데요. AP통신은 2008년 마지막 작가 파업을 종료하기 위한 잠정 합의안에서 조합원 90% 이상이 이를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훈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 순서입니다. 미국 연방 헌법을 만든 필라델피아 헌법재정회의에서 논란이 됐던 항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대통령 사면권이었습니다. 당시 헌법재정위원들은 사면권의 범위를 두고 논쟁을 벌였는데요. 자,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대통령 권한 네 번째 순서로 대통령 사면권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Today, as president, I've issued an executive grant of clemency, a full pardon to John Arthur Jack Johnson. He was known as Jack Johnson.
지난 2018년 5월 24일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것으로 알려진 흑인 권투 선수 잭 존슨 씨를 완전하게 사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대부분 나라가 정도 차이는 있지만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면권은 형벌 전부나 아니면 그 일부를 없애주는 권한을 뜻합니다. 대통령 사면권과 관련된 헌법 조항은 제2조 2항 1절입니다.
대통령은 합중국에 대한 범죄에 관하여 탄핵의 경우를 제외하고 형의 집행유예 및 사면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미 연방 법무부는 대통령이 행사하는 사면으로 형벌을 모두 없애주는 사면이나 형을 줄여주는 감형, 형 집행 연기, 그리고 벌금이나 몰수의 면제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합니다.
US President Joe Biden announced pardons for thousands of Americans charged with simple possession of marijuana under federal law.
미국 대통령이 가진 사면권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적용 범위가 넓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제한도 있습니다. 먼저 사면권은 연방법을 어긴 범죄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법과 관련된 죄는 대통령이 아니라 주지사나 주정부가 만든 특별위원회만 사면할 수 있습니다. 또 탄핵과 관련된 사안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탄핵은 법을 어기거나 나쁜 짓을 한 관리를 의회가 해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대통령 사면권은 형사사건에만 적용하고 민사사건에는 적용하지 못합니다. 민사사건은 개인이나 단체 사이에 자신들의 권리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벌어지는 행위와 관련이 있는 사건입니다. 미국에서 대통령 사면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지만 종종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지난 1974년 9월 당시 제럴드 포드 미국 대통령은 민주당 사무실을 도청한 워터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바로 전달에 사임한 리처드 닉슨 전임 대통령을 사면했습니다. 또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 시기에 벌어진 이른바 이란 콘트라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사면해 준 것도 논란거리였습니다. 연방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 1일까지 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한 건수는 사면이 9건, 그리고 감형이 111건입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대통령 사면권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오는 29일은 한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입니다. 한국은 올해 추석 연휴가 엿새로 이어지면서 더 많은 사람이 가족과 친지와 함께하는 명절을 예상하는데요. 하지만 물가 때문에 장을 보거나 명절 선물을 준비하는 부담이 크답니다. 변화하는 한국의 모습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오늘은 서울시에서 보다 저렴한 가격에 특산물을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를 열었다고 해서 그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예, 만원님. 네, 뭐 드릴까요?
맛보세요. 아른자라도 엄청 맛있어요. 달죠?
이거 제가 찾아낸 이거랑 똑같아요?
아, 똑같아요. 차이는 이렇게 살짝 노릇노릇한 게 더 훨씬 맛있어요.
그래요?
너무 파란 거보다. 이렇게 놀이놀이 익은 거.
서울 광장을 가득 채운 농수 특산물 중 한 부스에서 샤인머스켓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 저거요? 21,000원이세요.
지나가던 손님은 싼 값에 발길을 돌려 시식으로 제공된 샤인머스켓을 맛보는데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 장터를 열어 한국 시민에게 저렴한 농수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마련한 서울장터는 한국 최대 규모로 전국 150여 개 농가가 참여했는데요. 자세한 소개 서울시 대외협력과 이영규 주무관에게 들어봅니다.
저희 행사명은 추석 농수특산물 서울장터라고 하는데요. 2019년에 그 대면 행사로 열렸다가 이제 코로나 상황 그리고 그 태풍으로 인해서 좀 열리지 못하다가 4년 만에 좀 대면 행사로 이제 처음 열리게 됐는데요. 행사의 그 취지는 서울 시민분들에게는 그 각 시도의 그 우수한 그 농수 특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해 드리고 또 각 시도의 생산 농가들에게는 요새 좀 뭐 그 태풍과 뭐 호우 때문에 좀 피해가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판로도 좀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농 상생 서울 시민분들과 각 지역의 생산농가분들이 서로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마련하고자 서울 광장에서 직거래 장터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직거래 장터이기 때문에 시중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건데요.
보통 이제 그 농수특산물을 구매하게 되면은 중간에 좀 유통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서울 광장에서 직접 이제 그 농수특산물을 생산하는 농가가 곧바로 이렇게 물건을 갖고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시중가보다는 저렴하게 좀 판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저희가 이제 10%에서 최대 30%까지 좀 저렴하게 좀 판매할 수 있도록 그 농가분들에게 좀 다 안내를 해드리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최초 전국 시도 단위로 좀 신청을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좀 10개 시도 에서 좀 참가해 주셔가지고 총 150개 농가분들이 총 그 500여 개의 품목을 이렇게 가져오셔가지고 서울광장에서 이제 좀 직거래 장터를 열게 됐고요. 저희가 이제 11일 월요일부터 13일 이제 오늘 수요일까지 하는데 월요일날 좀 한번 그 추산을 해보니까 거의 2만여 명분이 왔다가 가신 걸로 좀 파악이 되었습니다.
행사를 통해 이영규 주무관도 추석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었다고 전했고요. 서울 장터로 많은 시민이 더욱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길 바랬습니다.
그 추석 전이긴 하지만 시민분들이 좀 추석 준비하시기 위해서 그 물품들을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추석 분위기를 좀 많이 느낄 수 있었고 예, 저 또한 좀 그 돌아다니면서 많이 좀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좀 과일을 좋아해가지고 뭐 샤인머스켓도 구매를 했고 또 저희 그 광장 서편 쪽에 그 특장차 한우도 판매를 했거든요. 예, 그 좀 품질 좋은 좀 한우가 좀 저렴하게 나와가지고 예, 한우도 좀 구매를 하고 했습니다. 그 행사 취지에 좀 맞게 시민분들이 전국의 좀 우수 농수특산물을 좀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하셔서 풍성한 그 한가위가 되셨으면 하는 예, 마음입니다.
부스를 둘러보니 비가 오는 탓에 빨리 장사를 마무리하려는 농가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더불어 행사 마지막 날이다 보니 가장 싼 값에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유명 농장의 유명희 씨입니다.
한우 한 마리에 만 원 드려요. 저희는 태안의 특산품인 태안 육종 마늘하고 태양초 고추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뭐 양파나 감자도 판매하고 있지만 저희 지역 특산물인 태양초 고추하고 태안 육종 마늘 아주 어디다 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특산품입니다. 지금 주력해서 싸게 드리고 있는 것은 태안 그 반마늘인데요. 일반 마늘로 양파만큼 큰 마늘을 20개에 만 원씩 드리고 있어요. 마늘이 단단하고 좋은데요. 그냥 뭔가 싸게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아주 굵고 좋아요.
마늘 20개에 단 만 원. 남는 게 있냐고 물어보니 농가의 상황도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만족해하는 모습을 볼 때 뿌듯하다고 하는데요.
농가의 상황은 많이 힘들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농제재 값은 계속 상승하고 또한 인력도 없어갖고 가급적이면은 그냥 내 손으로 일을 감당하고 있는 형편이라서 저희들은 그냥 쉴 새도 없이 계속 농사일을 하고 있어요. 저번에 하루는 그 고추를 선별하느라고 하루 저녁 한 시간도 잠 못 자고 밤을 새운 일도 있어요. 판매할 물량이 없어서 하루 종일 이제 100건 정도 이게 선별하는데 밤새니까는 딱 맞더라고요. 또 좋은 물건, 제일 물건이 좋다 그러고 좋은 물건 사서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음에 또 오겠다 하시고 그런 점들이 참 정감 있고 좋아요.
그러면서 유명희 씨는 추석 연휴에도 농사일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고요. 소비자에게는 앞으로 토종 농산물을 더 이용해달라는 얘기도 전했습니다.
지금 수입 농산물이 만연을 해가지고 예, 우리 토종 그 농산물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가격 면에서 좀 비싸다고 이용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 땅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정말 우리 몸에는 좋고 또 해로운 물질도 없잖아요. 방부제 같은 것도 없고 하니까 건강을 생각해서 또 예, 농촌을 지키는 농민들을 생각해서 우리 농산물을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음식 차려 잡수시고 좋은 시간 되시고 정말 우리 고유 명절인 추석에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햇밤을 판매하는 한 농가에서도 서울 시민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가족 모두 농사일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어머니인 홍성덕 씨는 바쁜 철에 도와주는 아들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밤을 판매하고 있고요. 공주에서 특산물인 밤을 재배해서 여기 가져와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추석 전이라서 그런지 또 추석에는 또 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밤은 좀 인기 있게 들어 나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트렌드가 젊은 사람들이 깐밤으로 그냥 드시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이 겉에 율피가 있는 게 그 중금속도 해독되고 뭐 어쩌고 한다고 사람들이 와서 많이 사가요. 그리고 재구매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농사 짓는 아들 둘이 있어갖고 너무 잘해주더라고요. 빨리빨리 할 수 있었어요. 속도전. 올해 너무 열심히들 해서 정말 기대 이상으로 애들이 해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가족 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한국 시민은 오랜만에 다시 열린 서울 장터가 반갑다고 전했고요. 외국 생활을 오래 한 탓에 올해 추석은 홀로 보내지만 다른 가족은 모두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남겼습니다.
몇 년 전에 여기 한 번 했거든요. 야, 코로나 때문에 안 열리고 하다가 어디 가니까 이게 붙여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잣도 구매하고 콩, 저 서리태 콩도 구매하고 강원대에서 온 명태 해무침 근데 잣도 싸고 이것도 싸네. 아, 저는 그 명절을 좀 즐겁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지만은 외국 생활을 좀 오래 하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또 제가 혼자 있고 해서 명절이 없어요. 명절은 그야말로 우리 조상들이 지내온 아주 아름다운 풍습이니까 다들 모여서 즐겁게 그래 보내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서울 장터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와 함께 찾아온 서울 시민 그리고 고마운 분께 전에 선물을 사기 위해 이곳을 찾은 한국 남성도 있었는데요.
여기 명태 젓갈하고요. 뭐지? 우리 사과도 사고 또 엿도 사고 또 자기도 뭐 샀지?
새우, 사과.
되게 비싸요. 사과도 그러니까 원래 비싸니까 그런데 거기보다는 좀 싼데 그래서 사게 되는 것 같아요. 50% 올랐어. 50% 우리가 보기에는. 사과가 막 4개 만 원 막 그렇잖아요. 예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아니, 저도 식구들 먹을 것만. 그냥 조금만 할 거예요. 식구들. 전 조금 하고 고기 준비하고 뭐. 아직 뭐 저기 예약을 못해서 그냥 집에서 시댁에 친정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다들 추석 맞아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렇지, 선물하려고. 마일은 좀 그냥 같아가지고 좀 눈에 띄는 걸 좀 보려고 이제 왔어요. 상품도 좋고 믿음 가고 또 싸고 하니까 자기 브랜드 갖고 파니까 신뢰가 있지 않을까 그런 감사한 마음을 나도 전달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마음이지. 그래, 모든 사람들이 참 힘들게 살았는데 다들 어려운 시기에 잘 돼가지고 서로가 이제 웃음이 많은 가득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서 VOA 동료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확실한 소식통, 관련자의 입에서 나온 말,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you look happy today.
I have wonderful news for you. We will all receive cash awards.
Really?
I heard it straight from the horse's mouth. I overheard a phone conversation. Our manager mentioned that we will all get cash awards as part of our performance recognition.
That's fantastic news. And it's good to know that the information came directly from the source, so there's no doubt about it.
Well, true, but it's always best to take these things with a grain of salt until we hear it officially.
Yep, let's keep our ears to the ground. Johnny, 우리가 현금으로 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확실한 소식통으로부터 들은 얘기라고 했습니다.
I heard it straight from the horse's mouth.
나는 말의 입에서 직접 나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
Straight from the horse's mouth.
말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이라는 것은 확실한 소식통으로부터 나왔다는 말입니다. 옛날에 자동차가 없던 시절에 먼 곳에 정보를 전하려면 말을 타고 가야 했는데 그 정보를 전달하던 사람이 타고 있던 말의 입에서 나온 정보니까 확실하겠죠? 확실한 소식통, 관련자의 입에서 나온 말.
Straight from the horse's mouth. I heard it straight from the horse's mouth.
나는 말의 입에서 직접 나온 이야기를 들었어요.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I have wonderful news for you.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We will all receive cash awards.
우리는 현금으로 상을 받게 될 겁니다.
I heard it straight from the horse's mouth.
확실한 소식통으로부터 들은 말입니다. 관련자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I overheard a phone conversation.
나는 우연히 전화 통화를 들었습니다.
Overhear.
남의 대화를 우연히 듣는 겁니다.
Overhear. I overheard a phone conversation.
나는 우연히 전화 통화를 들었습니다.
Our manager mentioned that we will all get cash awards as part of our performance recognition.
우리 관리자가 우리의 성과를 인정하는 것의 일부로 우리 모두 현금으로 상을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That's fantastic news.
그건 정말 굉장한 소식이네요.
And it's good to know that the information came directly from the source.
그리고 이 정보가 확실한 소식통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걸 알게 돼 좋네요.
It's good to know.
이런 사실을 알게 되어 좋다, 다행이다, 유용한 사실이다 라는 뜻이죠.
There's no doubt about it.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Doubt.
의심.
There's no doubt.
뭐뭐라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True, but it's always best to take these things with a grain of salt until we hear it officially.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들을 때까지는
take these things with a grain of salt.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좋습니다.
Take it with a grain of salt.
약간의 소금을 첨가해서 듣는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조금 걸러서 듣는다 표현입니다.
Let's keep our ears to the ground.
땅에 귀를 대고 있읍시다. 땅에 귀를 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소식을 자세히 듣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무언가 일어날 것 같은 일에 주의를 기울인다 이런 뜻입니다.
Let's keep our ears to the ground.
주의를 기울입시다. 확실한 소식통, 관련자의 입에서 나온 말.
Straight from the horse's mouth.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You look happy today.
I have wonderful news for you. We will all receive cash awards.
Really?
I heard it straight from the horse's mouth. I overheard a phone conversation. Our manager mentioned that we will all get cash awards as part of our performance recognition.
That's fantastic news. And it's good to know that the information came directly from the source. So there's no doubt about it.
True, but it's always best to take these things with a grain of salt until we hear it officially.
Yeah, let's keep our ears to the ground. Everyday English, 교회 매일 영어, 오늘은
Straight from the horse's mouth.
확실한 소식통, 관련자의 입에서 나온 말, 말의 입에서 나왔다고 표현한다는 것 배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